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고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와 담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경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와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게 싸우니 부족함, 연약함, 더러움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으로도 느껴주시므로 이 본문에 나타난 당신의 생각과 뜻만을 성도들에게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므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대해서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고 누가복음 12장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말씀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의 사역에 헌신했다는 나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나의 삶에 먹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를 지금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주를 위해서 지금은 좀 열심을 내지 못하고 헌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도 저도 가끔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한 번 먹기 살기 힘들고 내 가족 먹여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주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먹고 있는 기본적인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목숨이라고 하는데 그 목숨은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목숨, 즉 삶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것이나 혹은 일반적인 물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도하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29절에 같은 의미의 말씀인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심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과도하게 걱정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염려하지 말라와 29절에 근심하지 말라는 모두 그 성경이 쓰여진 원어인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그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이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영어성의 NIV 성경 보면은 이 구절들을 do not set your heart on heart on, 그러니까 물질에만 마음이 완전히 고정시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net Bible라는 바이블인데 그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So do not be overly concerned, 과도하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데이비드 E. 가틀랜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은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죠. Do not become obsessed.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감각관념을 가지지 말라. 그러므로 여기서 삶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삶을 위해 일을 찾지도 말고 일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하라. 그래야면 먹고 사는 것이 저절로 해결됐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물질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나머지 그림만 다 신경이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은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은 일하시라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과다한 걱정을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삶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고 과도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염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인 까마귀와 백합화 그리고 들풀들을 예를 들어서 삶을 위해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이 왜 믿음이 적은 것이고 왜 불신앙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까마귀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실 때, 비유로 드실 때, 뭐 비둘기라든지, 뭐 소라든지, 그런 정결한 그런 짐승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구약시대 때 들을 수 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 짐승으로 예를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런 말이에요. 새 중에서 부정한 새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새의 까마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 얼마나 더 돌보겠느냐.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따로 나선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더 기억하고 돌보겠느냐. 그 말.
힘든 세상에서 struggle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 너희를 하나님 나가 얼마나 더 돌보겠는가. 그 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일으켰던 솔로몬 왕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 때가 얼마나 부유했냐면 그것을 이렇게 역대하 1장 15절에서 설명합니다. 왕이 솔로몬 왕을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꽁나무밖에 같이 많게 하였다. 굴러다니는 은금이 얼마나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는지. 솔로몬은 자신과 나라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무역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돌같이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길게 가다 보면 누구든지 금가락지나 금목걸이나 금팔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풍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의 백합은 하나님께서 기르셨고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 자연의 아름다움, 들꽃의 아름다움, 솔로몬이 그 금은으로 장식한 그것과 어떻게 비교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합보다 더 중요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냐? 27절 말씀.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나 더 예를 드는 것이 들풀입니다. 28절. 들풀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들과 한번 비교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풀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끌고 모아가지고 아궁이에 불쏘시기로 사용하는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백과부와 들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그 하찮은 피조물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너희를 돌보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 헌신한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돌보지 않겠느냐. 그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리고 이 염려가 과다한 염려가 문제점이 뭔가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서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25절 26절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한 자는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이 팔뚝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뚝끼리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내가 키가 작아서 키가 좀 커야 되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이 팔뚝끼리만큼 키를 갖다 이렇게 쑥 자라게 되면 할 수 있는 할 수 없지 않은 거죠. 속수리만 갖다 가져다 줄 뿐이고 불안증만 증가시킬 뿐이다 그 말. 여러분 그 미국 담배 그 포장지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고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신장병, 호흡기 질환과 임신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슷한 경고사인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벽에 딱 붙입니다. 과도한 삶에 대한 염려는 속쓰림과 신경불안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도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더 이유가 30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이 32절에 적은 무리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적은 무리여란 말이 작은 양들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작은 양들을 그 목자가 어떻게 케어하지 않겠느냐. 이리가 늑대가 오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삶을 위한 과도한 염려는 28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다른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과도한 삶에 대한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대신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캘버리 처치라고 캘리포니아 아주 유명한 처치입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한 당시 개척한다고 얼마의 돈을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빚 목록을 가지고 하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빚을 좀 이 빚 좀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주 절친한 부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친구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약간한 돈을 부실 테니까 필요한 것을 쓰라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그 친구가 부친다는 돈의 액수가요, 자기가 빚진 돈의 액수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기뻐가지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자기 부인을 이렇게 아내를 이제 막 부여잡고 등질등질 춤을 추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스미스야, 내가 왜 등질등질 춤을 추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친구가 기도한다고 돈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춤을 춥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스쳐가는 말씀이 그 돈이 어디 있느냐.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내 친구는 아주 신실한 친구니까 그 친구가 분명히 돈을 나에게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자신해 주시더래요.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감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왔느냐? 삶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다름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만일 과도한 삶의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면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외친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염려주에 있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임을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염려는요, 삶에 대한 염려는요, 왜 문제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를 가져와. 장애를 가져와 줍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느라 해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의 삶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과도한 염려가 생겨나고 주의를 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명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한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과도한 현실적 염려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신앙으로 인해 염려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과도한 삶의 염려 때문에 주의를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 26년 20몇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어떤 홈 세일즈맨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목사님이었대요. 여기서 이제 보수주의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하다가 너무나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그냥
좋은 세일즈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나는 데 작은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해서 주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결과로 일어나는 과도한 문제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애예요.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면 믿음으로 해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삶에 대한 염려는요, 하나님의 일도 일이지만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함이 없어집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받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필요한 자에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듯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 보물을 땅에 창고를 늘리고 짓고 쌓아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쌓아준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을 가장 안전하게 저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필요한 자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서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인 너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은 물질로 필요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건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을 봐도 통틀어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7절 8절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가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 배우 김혜자 씨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읽다가 좀 구절을 제가 한번 메꿨는데 적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 책 214쪽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김혜자 씨가 이제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때 한 빈민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셋을 둔 엄마입니다. 남물을 해서 팔아서 먹고 사는데 한 달에 한 15,000원 한국돈으로 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날이면 굶는 날이 허다하다고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자신이 덥다고 부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그 방 뒤통에 한 소녀가 옷을 불에 끓이고 있었습니다. 딸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부모가 다 죽고 불쌍해서 그냥 데려다가 같이 산다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기 코도 속자인데 불쌍한 이웃까지 챙겨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꼭 돈이 있어야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은 우리의 에너지, 관심이 집중하는 것, 그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방글라시의 그 여인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대해 관대함을 가지고 물질을 구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남아공화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라고 묻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고 묻는다. 결론을 내보십시오. 결국 삶에 대한 염려입니다. 영적인 문제지 육신적 문제거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에 대한 염려는 믿음에 대한 문제이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34절에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너지와 관심을 모두 가지고 쏟고 있는 그곳,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그곳을 이야기해요. 영적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물질 문제에 대해 우리 마음이 빼앗긴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단순히 거기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모인 무리에 불과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으로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인 문제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주님, 제가 제 생각을 다시 정립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